드리겠습니다. 아멘. 욥기 2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기 23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세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그 본문은 욥기 1장 그리고 욥기 42장이죠. 그런데 머릿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욥기 2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욥기 1장, 2장 그리고 42장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라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당하는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재물을 또한 욥의 자식을 욥의 건강을 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허락하셨으니까. 마귀는 욥에게 고난을 줌을 통해서 욥이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자신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케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밝히 알았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동참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정하고 계획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찌 우리의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 길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높은 온도의 열이 필요하죠. 풀물을 통해서 높은 온도의 열이 철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철은 높은 온도의 열이 없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금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냥 항상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쇠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장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욥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욥은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실 때 첫 번째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 또한 그리스도인이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받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부도나면 참 당황스럽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요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되는 그런 일도 많죠.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크게 요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마음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욥은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담대하게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름으로 인해서 오해하죠.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더라. 하나님 모르면 오해합니다. 말씀 모르면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죠. 그 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50년 후에도 자기 집일까? 100년 후에도 자기 집일까? 자기 집일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자기 자식이 이어서 살 수도 있겠죠. 호적을 가지고 그 등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집은 아니에요. 또 자식이 그거 잘 지키고 있을지 어쩔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프랑스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 하나 있죠. 베르사유 궁전인가요? 루이 14세 맞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인데요. 그 루이 14세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요, 시간 지나니까 왕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서 구경하는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때 물질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말씀하셨죠.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운데 낙망되고 실망되고 좌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사르밧 과부는 통에 그 밀가루밖에 없어가지고 그놈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자기 자녀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물질적인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욥의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시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참 어렵게 하는 시험이 자녀에 대한 시험이죠. 욥기 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사랑하는 열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자녀를 잃는 슬픔보다 큰 슬픔이 없죠. 한 자녀를 잃어도 큰 슬픔인데 열 자녀를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가끔 자녀를 잃은 분들을 봅니다. 도저히 말로 위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욥의 열 자녀를 취해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취해가신 것이 마땅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127편 3절은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자녀에 대한 확실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안다라고 하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할 것입니다. 욥은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라도 범죄치 않도록 혹 마음으로 범죄했을까를 염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그의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냐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잔치날이 지나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열 자녀를 취해갔어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갔음을 알았기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열 자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시편 37편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끔 자녀로 인해서 너무 근심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지역에서 자녀로 인해서 정말 고민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자녀가 꼭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서울에서 사는 것이 좀 좋겠다고 싶어서 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꼭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여쭤봤어요.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살이네요. 5살짜리 자녀 대학 가는 거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그분을 볼 때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넘어지도록 항상 유혹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아시고 또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며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귀는 욥의 몸을 쳤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 잘 지켜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 또 주님께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의 건강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치셨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주받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옆에서 보았을 때 저주스러웠으면 그의 아내마저 등을 돌렸겠습니까? 또한 그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보면서 죄를 뒤집어쓰면서 정말 슬퍼하며 7일 낮밤을 함께 하면서 말 한마디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 보니까. 그런데 욥은 그의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 7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그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치 아니겠습니다. 그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질이 있었죠. 눈이 어두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지 못할 만큼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대피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어요. 눈이 안 좋았으니까 얼마나 크게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이 정말 많은 분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 편지를 쓰는데 글씨를 초등학생같이 크게 쓰니 얼마나 잘 쓰겠어요? 크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한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온전하게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더니 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치시고 우리 몸이 아플지라도 그것도 은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을 치시기도 합니다. 아프고 또 병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정말 젊은 일꾼이었죠? 젊은 일꾼은 안 아플 것 같습니까? 젊은 일꾼도 아파요.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도 아마 속이 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쩌다 아픈 것이 아니고 자주 아팠던 모양입니다.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고질병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질적인 병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난을 당할 때,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뭐 오기를 통해서 이겨낸다든지 어거지로 이겨낸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힘 없죠. 고난을 당할 때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죠.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크게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적당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쓰시는데 단 1년, 그 1년을 쓰시기 위해서 나의 평생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1년에 주님의 쓰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나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평탄하게 무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망되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여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면 피할 길까지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10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살아가신 것이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감당 못하는 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이지요.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물론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견뎠다라고 해서 욥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배나 축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배로 주실 수도 있고요. 배로 안 주시고 그냥 똑같이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자 합니다.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에 배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어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셨죠. 그래서 장수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이긴 뒤에 몇 년 더 산지 아세요? 고난이 이기고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 욥이 고난당하는 시점이 약 60세에서 70세 정도라고 생각해본다면 아브라함보다도 한 30년 정도는 더 살았으니 정말 장수했죠. 약 한 200세에서 210세 정도.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재물을 배나 갚아주셨습니다. 자녀도 10명 더 주셨죠?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크면 축복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만 받다가 갈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이 70년, 80년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당장 복을 안 주시면 억울해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좀 주시지. 그런데 70년, 80년의 인생에 다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그것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을 축복이 크다라는 것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참 계산이 빠릅니다. 만약에 10원을 투자했는데 20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어떻게 할까요? 투자 많이 할 것 같아요? 적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가지고 투자하겠죠. 뭐 사돈에 8천까지 연락해서 다 끌어모을 겁니다. 확실하기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낭패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확실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확실치 않은 게 많죠. 정말 확실한 거 하나 아시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주님께 받는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죠. 확실한 상급이 약속됐고 위로가 약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욥. 왜 욥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라고 했을까? 바로 욥이 고난을 이기고 오래 참고 인내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사람의 말로 어떻게 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로는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교사로서 봉사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옵고 인도해 주심을 알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곤란이 있을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욥의 믿음을 살펴보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경외함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은 고난 가운데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참을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께만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